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저희들 머물게 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며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자인지 깨달아가며 그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십자가를 통해서 저희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우신 구속의 역사가 어떠한지 저희들 마음으로 깨달아 알게 하시며 늘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참 지혜가 되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깨우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가 뜨이게 하셔서 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역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 안에서 동일한 은혜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04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네, 계속해서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다른 구절들하고 조금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주로 질문으로 이 구성 자체가 되어 있죠. 1절서부터 5절까지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 계속 그 바울이 질문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걸 굳이 몰라서 하는 질문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시죠. 그죠? 이런 질문을 수사학적 질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어려운 말 써서 죄송한데요. 수사학적 질문이다, 이런 것은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다 아는 내용인데 그것을 확인한다라는 의미에서 질문을 하는 것을 우리가 수사학적 질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한 절 한 절 읽으시면서 여러분 안에 자연스럽게 대답이 나오게 돼 있는 내용들이 오늘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으신 말씀의 또 다른 특징은 바울의 여러 다른 서신서의 내용들하고 조금 다르게 어떤 경험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떤 논리적인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너희들이 이러한 것, 이러한 것,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각자에게 어떻게 다가왔었는지를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그것과 실제 너희들이 지금 현재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 부분에서 어떤 것이 잘못 오해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물음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1절부터 듣는 사람 입장에선 참 마음이 그렇죠. 어리석도다. 왜 이렇게 어리석니 너희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꾀더냐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의 그 의미적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혼란스럽게 해서 어떤 판단을 올바로 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꾀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는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지금 어떠한 현혹되는 것들로 말미암아 그들을 혼란시키는 것들, 그들을 미혹하는 어떠한 것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보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올바로 바라보고 있지 못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1절에서 하는 이야기는 너희들 왜 이렇게 어리석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너희가 분명히 알고 있고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 알고 있을 텐데 왜 그런 꾀임에 넘어가서 지금 그렇게 혼란스러워하고 있는가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인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들 십자가를 바라본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그 의미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면서 아, 내가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에게 비춰지는 그 십자가라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것,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을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존재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얘기는 바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바라봤던 십자가는 바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지만 그러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는 의미에서의 그런 십자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십자가가 올바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어 주셨지만 지금 우리가 율법적인 무언가를 해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 그런 오해 속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에서 벗어난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너희 눈에 분명히 보인다면 너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인간은 절대로 그 어떤 선도 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깨달아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대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흑인이 그 피부 검은 피부를 희게 할 수 있느냐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만약에 할 수 있다면 너희들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얘기는 뭐죠? 너희들은 선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지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무개야, 지금부터 너의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으니까 그거 너가 고치면 돼. 그거 개선해 나가면 되고 지금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지 않고 있으니까 좀 더 애쓰고 좀 더 노력하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진 너가 될 수 있고 너의 죄 문제조차도 너가 이제 죄를 안 짓는 그런 모습으로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굳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얘기는 바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으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기력한 존재이고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갈라디아 사람들이 올바로 바라보고 있어야지 되는데 그들이 지금 그 십자가를 잘못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과 연결지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 할수록 무언가 더 많은 행함을 만들어 내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입니다. 우리가 처음 십자가를 알았을 때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앙이 성숙했다, 성장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그 성장, 성숙의 표지, 표시들을 어떤 것으로 생각하기 쉽냐면 그 전보다 더 많은 주의 일을 하고 더 많은 선한 행위들을 내어놓고 그러한 쪽으로 우리들이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 성숙하면 할수록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어가는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더욱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앙의 성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더욱더 알아가고 그리고 내가 정말 나를 알아가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한 자요 죄인임을 더욱더 깨달아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하면 할수록 신앙이 성장하면 할수록 뭔가 행위를 더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인지를 더욱더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자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간다라고 볼 때 우리가 그것을 성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성숙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혹자들은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행함이나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 안 하고 그냥 단지 우리 자신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만으로 우리가 성장이다, 성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뭔가 행동에 변화들이 있어야지 되지 않는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 그러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그 본래적인 그 뿌리가 어떻게 변화가 되어서 그런 행동의 모습들로 나타나는가의 차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는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아주 조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외모로 그 사람의 행함으로 어떠한 것들을 평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기력한 자임을 내가 알게 되고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 거기에 이어서 나오는 모습이 바로 나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순종해야지 하는 모습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인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자신에 대해서 내려놓게 되기 때문에 순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낮아짐으로 순종되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순종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어떤 행함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내 안에서만 역사되어지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없을 뿐이지만 각자가 경험 가운데 이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부분들은 분명히 내가 나 자신을 알아갈수록 나를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늘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종처럼 자기가 그 주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지만 그 마지막에 하는 말이 내가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내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것이 결코 나의 자랑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자랑이 되지 않고 나는 참 하나님 앞에 아무런 유익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냥 주님께서 시키신 일 저는 그냥 감사함으로 이것 감당했을 뿐입니다. 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행함이 많아지는 것이 성장이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무엇을 하면 할수록 계속 내 안에 쌓이는 것은 나의 자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랑만을 내어놓게 되죠. 그래서 진정한 성숙, 진정한 성장이라는 것은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더욱더 알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성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뿐 아니라 모든 서신서들을 통해서 바울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어떤 내가 내어놓을 수 있는 어떤 행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참 어리석다. 너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너희가 눈으로 보는 듯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자들인데 어떻게 너희들이 그러한 미혹을 받아서 지금 믿음 외에도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있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였냐 아니면 듣고 믿음이었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 갈라디아는 이방 지역이죠.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그들에게 율법을 강조하였던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오직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그 복음만을 듣고 그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성령을 받았던 그들이 지금 다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 외에 뭔가를 더해야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바울이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너희가 성령 받았을 때 그때 너희들이 율법으로 뭔가를 행해서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 단지 믿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는가 이렇게 바울이 되물어 보는 겁니다. 그들이 처음 믿음을 받았을 때 성령을 받았을 때는 율법의 어떤 행함도 없었을 때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갈라디아 사람들이 지금에 와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는 뭔가 부족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고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들이 지금 어리석은 모습인가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인간이 믿을래야 믿을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 누구도 이 성경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제일 처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믿을 수 있는, 그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책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오히려 어떤 다른 논리나 철학서적이나 그런 인문과학서적들은 보면서 우리가 이렇지 이렇지라고 수긍을 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 성경은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는 절대로 믿을 수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났다는 이야기나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들이나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다 사해졌다는 이런 내용들이 도무지 인간의 지혜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믿을 수도 없고 믿겨지지도 않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처음부터 부정을 합니다. 인간이 왜 죄를 지었고 그 죄가 왜 우리에게 다 영향을 끼쳐야지 되느냐라는 그 부분에서도 인간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했을 때 생겨났던 결과물이 뭐냐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맥락에서는 그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들이 믿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도 없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지지도 않는 것이 바로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지 되는 부분이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나중에 또 성령을 추가로 받아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은 성경과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나중에 추가로 성령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만 그것은 초대교회 당시에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그 구원들을 이루어 가시는가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내용 속에서 성령이 임하는 모습들을 그렇게 부각을 시켜 놓은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을 받게 되는 오순절 사건들을 통해서 성령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고 나중에 따로 성령을 받아야지 된다의 의미가 아니고 성령께서 구약에 약속되었던 그 성령이 이 시대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성령이 실제로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으로 그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만 보면 다른 데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는데 사도행전 속에서만 믿음과 그리고 나중에 성령이 임하는 부분들이 몇몇 군데에서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온전한 구원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에 별도의 성령을 다시 더 받아야지 된다라고 뭐 그걸 요즘에 보니까 세컨 브레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2의 두 번째 축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하고는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구원 받을 때 바울이 지금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분명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믿을 때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면 성경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지 않은 자, 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자들은 이 성경을 보면 이 성경 말씀이 내가 무엇을 해야지 되고 무엇을 해야지 되고 이런 책으로 읽혀지지만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게 되면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루어 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내셔서 그 하나님 사람 되게 만드는 책이 성경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참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이 성경은 나에게 율법의 의미로 그 책으로밖에 나에게 다가올 수 없지만 내 안에 참 성령이 계시면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을 올바로 바라보게 되고 이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지게끔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왜 성령이 오셔야지 우리가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것은 이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영어를 아주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영어로 설교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분이 좀 나쁘시겠지만 제가 영어로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혹시 뭐 알아듣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몇몇 분은. 그렇지만 어쨌든 여기가 한국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영어로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왜 못 알아듣죠? 안 배웠으니까. 배워도 못 알아듣는 경우는 많더라고요. 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못 알아듣는 이유는 뭐죠? 내 안에 영어가 없어서 그래요. 내 안에 영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아니고 아주 어린 아이들이라도 미국 아이들이 여기 앉아있으면 제가 영어로 설교하면 그 아이들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아듣습니다.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는다고요. 왜 그렇죠? 그 아이들은? 그 안에 영어가 들어있거든요. 그 아이들은 태어나서부터 계속 배우고 들은 것들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영어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 말하면 그냥 다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가 아주 정확한 이해는 아니지만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셨을 때 그 성령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된다.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말씀,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올바로 이해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속한 부분이, 하나님의 속한 것이 내 안에 있어야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야지만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눴지만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겉으로 느끼지는 못하지만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분명히 그것이 구별되어진다라고 지금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가 참 하나님 나라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구약 몇 군데만 찾아보고 우리가 한번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입니다. 구약성경 973페이지 이사야서 6장 8절입니다. 1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워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베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은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가 어떠한 자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소명을 받아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다고 하는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너가 가서 하나님 나의 말을 대언해서 전할 것인데 그 사람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더군다나 더 나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해도 그들이 듣지도 못하고 봐도 알지도 못할 것이다. 오히려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고 그 마음이 둔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얘기했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언제까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될 것입니까? 라고 이사야가 다시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성읍들은 황폐해서 거민이 없어지고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토지는 다 폐해지고 사람들은 여호와께 멀리 옮겨와서 이 땅이 다 이렇게 폐해진 곳이 많을 때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그 사람들조차도 다 삼키운 바 되고 마지막에 그루터기 하나만 남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그루터기가 거룩한 씨가 바로 이 땅의 그루터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씨가 올 때까지 이 씨로 말미암을 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할 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이렇게 황폐한 곳이 되어서 그 나라 자체가 자기 자신을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때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이 완전히 황폐해져서 내가 나를 이제 의지하고 붙잡을 것이 하나도 없게 되었을 때 그때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루터기가 하나 있는데 그 그루터기조차도 모든 것들이 다 배임을 받아서 위에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 단지 그 그루터기만 남아있을 때, 그 씨만이 남아있을 때 이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그루터기로 말미암아, 그 씨로 말미암아 우리가 올바로 깨닫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각자에게 이스라엘 백성,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거잖아요. 구약에서의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게 되는 때가 언젠가 바로 그 남은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단지 남은 것이 그루터기밖에 없었을 때, 그 씨밖에 남지 않았을 때, 그 씨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마음이 둔한 상태를 벗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우리들 속에 새 신을 주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지 우리 안에 있는 그 굳은 마음들이 제하여지고 이 마음이 부드럽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그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엘서에 보면 우리가 오순절 때 일어났던 그 사건들을 미리 예언하신 말씀이 그거죠.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무엇을 분별하게 되냐면 예언을 하게 되고 무엇을 이야기하게 되냐면 또 이상을 이야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이 이상을 주로 보나요? 아니면 나이 드신 분들이 이상을 보게 되나요? 우리가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뭐 이상과 미래일, 장래일 이런 것, 장래일이라는 것은 내가 현재의 삶 속에 경험되어져야지 장래의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상이라는 것은 내가 아직까지도 뭔가 좀 내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이상이라는 것을 품게 되죠. 꿈을 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거하고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으로 이해하고 바라던 그것을 뛰어넘는 성령이 임하시면 참 하나님의, 우리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것, 바로 이상이 무엇인지, 장래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이 영이 오셔야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지 않으면 이 세상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 심판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이후의 일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이상인지를 이야기하게 되고 앞으로 되어져야 될 일, 장래 일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게 되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 절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이라는 것, 이것을 믿는다는 것이 내가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말씀을 믿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오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은혜가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예언해 놨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들이 어떤 거였죠? 우리가 봤던 이사야서의 말씀들, 그리고 예레미야,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말씀들, 그리고 요엘 선지자의 이 말씀들,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가 어떻게 임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다 이야기를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부지런히 살펴서 연구하고 이렇게 그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었는가 보니까 11절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이 선지자들 안에 선지자들에게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그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영광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무슨 일들을 이루실 것인지에 대한 것을 그 선지자들에게 미리 다 알려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가 어떻게 임할 것인지를 다 그 영이 알려줬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섬긴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이 은혜의 말씀을 받게 되는 베드로 사도가 우리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이 신약의 우리들을 위해서 이 선지자들이 그러한 일들을 다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달았는데 그것이 너희들이 무언가를 행해서 그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했었냐 아니면 너희가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되어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느냐라고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을 우리에게 믿음을 전해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위해서 반드시 들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구원 받기 위한 그 믿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전해지는 이 성경의 이 말씀들을 우리가 늘 묵상하며 이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는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사실은 이 계시라는 것이 이 성경 66권으로 계시는 사실 완성된 겁니다. 이것 외에 어떤 다른 계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면 어떤 계시 다른 성경 이외의 다른 계시들을 얘기하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별도의 어떤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또 받아야 된다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 66권을 완성하시고 난 이후에는 이 성경 자체가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언제 시간이 되면 성경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 만들어지는 것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셨으면 과연 이렇게 될 수 있었던가 하는 것들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보면 볼수록 우리가 이 성경을 알아가면 알수록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것을 믿음 가운데 더욱 받아들이게 됩니다. 단지 인간들이 모여서 성경학자들이 모여서 이것을 66권으로 묶었지라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 시대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는 이미 이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다 완성된 겁니다. 이 완성된 계시의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 말씀들을 날마다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알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한 게 뭐죠? 그들이 믿음으로 그 복음의 말씀들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됨이 그들이 믿음으로 바로 성령으로 시작되었는데 이제 거기에다가 우리가 뭔가를 행해야지 된다는 인간의 어떤 행함이나 노력이나 그런 것들 그걸 여기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육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대비되는 모습으로 육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노력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육체로 마치게 되는 일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너희가 시작을 했다가 다시 그 은혜를 버리고 이제 너의 인간의 어떤 행함으로 다시 돌아가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이 바울은 지금 1절서부터 5절까지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경험했던 그 경험들을 지금 계속 한 가지씩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그 경험들 속에서 확증되어졌었던 그들의 믿음, 바로 그 하나님 나라 성도들의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에서 벗어나 있는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하는 이야기가 그들이 받았던 괴로움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서부터 5절까지 내용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경험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인데 그것을 하나씩 우리가 떼어놓고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일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서 5절까지의 내용이 단순히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 삶의 과정이 어떠하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이 짧은 절이지만 이 절을 통해서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의 그들이 겪었던 삶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4절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 바울이 특별히 갈라디아 지역에서 당했던 환란들을 여러분들이 14장 같은 데 보면 잘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로부터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은 것처럼 되어서 성 밖으로 끌어내놓고 나서 바울이 거기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고통을 갈라디아 지역에서 고통을 고난을 괴로움들을 겪었는가 하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바울의 말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을 믿지 않는 자들이 바울을 핍박하고 그에게 돌을 던지며 바울에게 많은 괴로움을 줬었거든요. 그런 괴로움을 받고 바울이 그 갈라디아 지방을 벗어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울이 이제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났구나만 생각을 하는데 바울은 그 고통에서 벗어났지만 그 갈라디아 지역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갈라디아 지역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죠? 바로 지금 이 바울의 이 서신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바울은 그런 고통을 당하고 환란을 당하고 그 갈라디아 지역을 벗어났지만 그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 바울의 말이 참 하나님의 말씀임을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여전히 그 갈라디아 지역에 남아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바울이 겪었던 그런 고난과 환난과 괴로움들이 바울은 떠나갔지만 그 남아있는 사람들에겐 그 고난, 괴로움들이 임했을까요? 임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했지만 내가 거기서도 많은 괴로움을 당해서 거기서 빠져나왔는데 너희들은 거기 남아있으면서 여전히 괴로움, 고통, 고난 가운데 있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통들, 그런 괴로움들을 다 겪었었는데 지금에 와서 그 너희가 그 복음 때문에 그런 고통들을 겪었었는데 그 복음을 지금 그렇게 변질시켜서 이야기한다면 너희들이 받았던 그런 고난들이, 그 괴로움들이 과연 정말 이제 헛된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리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는다는 것은요, 선택이 아니고 필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삶 가운데 고난이 없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이라는 건 어때요?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의 능력을 키워나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 세상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그것을 내려놓고 내가 비록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다라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난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바로 이어서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평안할지어다라고 이야기해놓고 그리고 나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거짓말하는 건가요? 너희들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고난이 올 건데 이 고난을 어떻게 견딜 건가,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모순되는 이야기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서는 그 이 고난 속에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전혀 다른 원리, 원칙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에서는 힘이 제일입니다. 그래서 그 힘이라는 것을 모으기 위해서, 힘이라는 것을 갖기 위해서 자기의 실력을 키워나가고,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 제일 큰 힘이 뭐예요? 경제력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자기의 삶을, 인생을 다 걸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인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힘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세상과 다른 원리를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지 되는데 그것이 과연 쉽고 평안한 삶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고난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면 슬퍼하라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왜요? 내가 그리스도인 맞구나. 내가 참 하나님 자녀 맞구나라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것이 바로 그 고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것이 없다면 오히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내가 버려진 자가 아닌지 스스로 시험하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고난이 당연히 찾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핍박당했으니까 너희들도 당연히 핍박당할 텐데 그건 너희들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바로 이 세상이 나를 싫어하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을 이 세상은 싫어하기 때문에 너희도 나와 똑같은 고난과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야지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4절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복음을, 복음대로 살기 위해서 그 복음을 받은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괴로움을 겪었는데 지금 그것을 그 복음을 너희들이 포기한다면 너희가 받은 그 괴로움, 그 고난들이 다 헛게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헛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런 고난이 있었는데 그 고난은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겪어야 될 것인데 이제 와서 그 모든 것들을 겪어왔었던 우리가 지금 그 유대주의자들로부터 받는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그 복음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 믿음을 우리가 포기해버린다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냐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5절에서 다시 반복을 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라고 다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으로 행하셨던 그분의 일, 너희들이 지금까지 그 믿음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너희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질 수 있는 너희 삶을 통해서 드러났던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능력의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을 너희가 지금 다시금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게 너희가 어떤 율법을 행해서 그러한 것들을 너희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었느냐, 아니면 단지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삶을 살아왔는가라고 바울이 다시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단지 어떤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주의에 빠졌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이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늘 그 믿음 안에 거해야지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당신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면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고 가실 거라는 것을 지금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잡혀있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생각하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늘 잡혀있는 우리들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제 내려놓게 하시고 내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며 완성해 가시는 그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참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참으로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전히 다 이루시며 완성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